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은 6.25와 관련돼서 아마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은 이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6.25하고 좀 많이 다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6.25의 연구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급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던 6.25하고 실제로 일어났던 6.25가 좀 많이 다릅니다. 특히 그 1991년 이후에 구소련이 무너지면서 소련의 비밀 문서고에 있던 그런 비밀 자료들이 계속 공개가 됐습니다. 아마 아직 공개 안 된 것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그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중국 공산당 문서고에 있는 내용들도 뭐 일부 내용들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공개 안 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 문서고가 열리는 날 이제 6.25가 이제 완벽하게 재현이 될 것 같습니다. 6.25에 관련된 첫 번째 강의 제목을 제가 이것이 진짜 6.25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까지 알고 있는 내용하고 많이 좀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6.25 이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제가 왜 요 세 사람 스탈린, 맥아더, 이승만 대통령 이 세 분을 왜 요 맨 앞장에다가 놨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6.25를 둘러싸고 아주 막 허무맹랑한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뭐, 처음에는, 6.25 공산당들이 남침했으니까 남침설, 뭐, 이게 정석이었는데 어느 날 또 북침설이라는 게 나와요. 북군이 먼저 그 북쪽으로 쳐들어갔다. 근데 이게 다 거짓말이 밝혀지니까 무슨 뭐 남침 유도설이니 뭐 내전설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남침 유도설은 뭐냐? 일부러 이 공산군들이 남침을 하도록 미국하고 국군이 뭐 함정을 팠다. 그래서 공산당들이 속아서 뭐 내려갔다. 남침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내전설은 뭐냐? 38선 일대에서 1949년서부터 남북한 간에 아주 그 여러 번 그 국지적으로 이렇게 전투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런 전투의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뭐 침략이다, 남침이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북한 공산당들의 남침설을 물타기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이제 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지니까 이번에는 뭐 이승만이가 뭐 국민을 버리고 도망을 갔느니 뭐 한강다리를 일찍 끊었느니 이런 얘기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6.25와 관련돼서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들이 밝혀진 것이 1994년에 김영삼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서 옐친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우리가 북방정책, 뭐 북방외교를 한다고 하면서 소련에다가 30억 불의 경협자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권자가 된 겁니다. 소련이 채무자가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련이 우리한테 좀 입장이 궁해지잖아요. 그때 여기에 이 보따리 안에 있는 이 그 문서 안에 6.25와 관련된 스탈린이 그 뭐 남침을 지시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비밀 자료 300점을 우리에게 넘겨줬습니다. 이 300점을 이제 옐친 문서라고 하고요. 이게 뭐 거의 대부분이 전부 러시아어로 돼 있거나 뭐 영어로 돼 있거나 뭐 이렇게 돼 있어서 이걸 번역을 해서 우리 외교문서 사료관에 이 내용들이 다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6.25들이 그 연구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야 이게 왜 이랬었나를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옐친 문서 때문에 이제 새로운 내용들이 많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첫째로 누가 남침을 제일 먼저 그 요청을 했느냐, 그러니까 남침을 하겠다라는 그 말을 꺼낸 게 누구냐, 이게 김일성하고 박헌영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49년 3월 17일 날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여러분 그 이 6.25 남침 과정에서는 박헌영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남로당하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박헌영 부분은 의도적으로 지금 빼놓고 있어요. 하지만 6.25 남침 과정에서 박헌영도 아주 결정적인 전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때 김일성 스탈린 회담으로 돼 있지만 이 자리에 박헌영이도 참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김일성이가 스탈린에게 우리 남침을 하겠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스탈린이 거절을 합니다. 야 아직까지 북한 인민군이 남한을 압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에 미군이 철수를 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 개입을 하면 골치 아프니까 너 지금 경거망동만 하면 안 돼.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그리고 뒤로는 무기를 대주는 비밀협정을 맺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일성의 남침 요청을 스탈린이 거절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1950년 4월 10일 날 김일성하고 박헌영이가 또다시 소련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담을 해서 스탈린에게 남침 요청을 했을 때 이번에는 스탈린이 그 남침 요청을 승인을 해요. 그 날짜가 언제냐? 1950년 4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6.25 남침이 결정된 날은 1950년 4월 10일 모스크바였습니다. 바로 요 사진을 보시면 요게 그 당시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모스크바에 도착을 해서 도착 성명을 발표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요 동그라미 요게 김일성이고 여기에 있는 요 친구가 박헌영입니다. 둘이 들어가서 남침 요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남침과 관련해서 얘기할 때는 이 남로당과 박헌영도 아주 큰 책임이 있다. 전범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놓고 스탈린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너희들이 이제 그 남침할 때가 됐다. 지금 보니까 뭐 국공내전이 벌어져가지고 중국에서 모택동군이 막 승리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걸 보니까 우리가 그 남침을 해도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남침하자. 그래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소련은 직접 개입하지 않을 것이니 모택동이 아시아 문제에 정통하다. 그러니까 그에게 맡겨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련은 무기도 대주고 작전 계획도 다 따주고 다 하겠는데 실제 전투 병력은 안 보내겠다. 그러니 모택동에게 얘기해서 모택동의 도움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남침을 승인해놓고 중공군을 끌어들이기 위한 밑밥을 깔아놓은 것입니다. 왜 그랬는지는 이제 그 강의가 진행되면서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스탈린이 뭐 김일성을 도와가지고 남한을 빨리 그 공산화를 해서 김일성에게 뭐 통일된 이 한반도를 맡기려고 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을 그 승인한 것은 자기 나름대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스탈린이 그 모택동을 가만히 보니까 모택동에는 이게 공산주의자인지 아닌지도 그 분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공산주의도 이 그 갈래가 다릅니다. 스탈린은 뭐 정통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한 공산주의라면 이 중국 공산당을 이끈 모택동은 이건 뭐 노동자가 아닌 뭐 무슨 농민들 가지고 뭐 하겠다고 이러니까 이게 공산당이 아니야 이런 그 의심도 그 드는 데다가 자기 말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런 와중에 장개석하고 이 모택동이가 국공내전을 벌여가지고 스탈린 입장에서는 뭐 10년 내지 20년 동안 완전히 막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가지고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중국이 완전히 국력이 바닥날 줄 알았는데 모택동이가 전혀 다른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냥 한 방에 장개석을 때려내어가지고 중국 대륙을 딱 석권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모택동 간단한 놈 아니구나 자칫 잘못하다가 이거 그냥 놔뒀다가는 공산주의의 주도권이 모택동이에게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더군다나 지금 중국이 인구가 몇 명입니까? 그 나라가 공산국가가 된다. 그러면 이게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탈린은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 남침을 이용해서 미국도 한반도에 끌어들이고 중공도 한반도에 끌어들여서 미국과 중공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해서 서로 약화를 시킨다. 그동안에 소련은 유럽에서 미국이 한반도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강화를 하자. 이게 스탈린이 머릿속에 넣고 있는 전략이었어요. 거대한 함정을 판 겁니다. 그 거대한 함정에 미국도 빠지고 중공도 빠져서 이제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게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얘기는 아마 지금까지 공부를 하시면서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련에서 이 군사작전을 가장 잘 짠다고 알려진 아주 소련에서 군사영웅이라고 그까지 불리는 이 바실리에프라는 사람을 북한에 보내가지고 남침 작전 계획을 짜줍니다. 왜 짜줬느냐? 김일성이는 이게 뭐 군대를 지휘해본 경험이 있어야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그 대 그 부대에 남침 계획 이런 거는 짤 사람이 없으니까 스탈린이 자기 신복을 보내서 작전 계획을 짜줍니다. 요게 바로 그 증거물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싹 해가지고 이승만 괴뢰도당을 없애버린다. 그런데 요 동그라미 쳐져 있는 요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침 작전 계획이 정식 명칭이 선제 타격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한국말로 이제 러시아 사람이니까 러시아어로 이걸 작성했겠죠. 그래서 한국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이게 알려지면 아니 우리가 먼저 남침한 게 되니까 이게 선제 타격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는 뭐라고 내용이 바뀌느냐? 반격 계획이다 이렇게 바뀝니다. 우리가 국군이 먼저 쳐들어와서 우리가 반격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선제 타격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요게 유성철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소련파로, 그러니까 소련군, 한국인으로서 연해주에서 소련군에 입대를 해서 소련군 장교를 하다가 북한으로 들어와서 이 남침 작전 계획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사람인데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폭로하는 그런 글을 이분이 나중에 이제 전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6.25 소련 고문단이 초안을 작성을 했고 그걸 내가 번역을 했다 하는 것을 이제 증언을 해준 그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25 남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1949년 1월부터 이 38선 일대에서 우리 국군하고 인민군이 여러 번 충돌이 벌어졌기 때문에 6월 25일 날 이날 그 움직임도 이게 전면적인 남침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비슷한 유형의 그런 그 국지전이냐 이거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모든 보고를 다 들어보니까 38선 일대에서 전면적인 남침이 개시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정세 판단을 한 국방부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10시 30분에 아, 이번 그 침략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국지적인 충돌하고는 전혀 다른 전면적인 남침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빨리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시간이 6월 25일 날 10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한 시간 동안 아, 이놈들이 그 남침을 했으니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될 것인지를 아주 그 묵상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아마 한 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1시 30분에 무초 주한 미국 대사를 경무대로 불러서 무초 대사에게 지금 6.25 남침이 벌어졌는데 나는 이러이러한 그 전략에 의거해서 이 전쟁을 수행을 하겠다 해서 전쟁 수행 4원칙을 6월 25일 날 11시 30분에 미국 대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한국에서 일어난 전쟁이 세계대전의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되겠다. 둘째, 한국인은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총력전을 전개하겠다. 우리가 지금 무기가 없으니까 우리 국민들이 도끼나 돌멩이를 들고서라도 우리는 총력전을 벌이겠다. 셋째, 북한이 지금 국제사회가 인정을 한 38선을 무시하고 전면 남침을 했기 때문에 38선은 이제 국제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어졌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 지역인 38선 이북 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수립하겠다. 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과 소련이 38선을 거줬는데 지금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지켜왔는데 이 북한 공산 집단이 지금 이 38선을 무시하고 남침을 했기 때문에 38선은 원천 무효다. 그러니 우리는 38선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용해서 미수복 지역인 북한 지역을 수복을 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수립하겠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전쟁을 진행을 합니다. 네 번째, 위기를 타개하고 북진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만 가지고 안 되니 미국과 유엔이 우리를 도와달라. 요 네 원칙에 의거해서 6.25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미군하고 유엔군이 6월 25일 날 남침이 개시된 이래 6월 26일 날 미 공군이 참전을 하고 비슷한 시간에 해군도 참전을 하고 6월 30일, 31일 이 무렵에 지상군마저 파병 결정을 합니다. 6.25가 아닌 미국의 그 해외 전쟁 그 역사상 이렇게 빨리 참전을 결정한 사례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거 왜 이랬을까? 왜? 제가 이 그 지난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태생부터가 유엔이 만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유엔 총회 결의에 의해서 유엔 한국 임시연단의 감시하에 만들어진 그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을 유엔이 승인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유엔의 자손인데 유엔의 자손을 승인받지도 않은 이 불법 집단이 남침을 하고 침략을 했으니까 이건 유엔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을 합니다. 나중에 종전할 때도 유엔군에 의해서 종전이 됐기 때문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연방제하고 싶어도 유엔의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지 않는 한은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군이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참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몇몇 분이 계십니다. 예. 그 중에 한 분이 미국 그 워싱턴에 가면은 그 파운드리 감리교회라는 게 있는데요. 그 파운드리 감리교회의 목사,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그 해리스 목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하여간 뭐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미국에는 그 양원제기 때문에 상원이 있고 하원이 있습니다. 그 상원에는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담당 담임 목사가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상원의 원목이에요. 상원의 원목이면요, 미국 정치계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루스벨트 대통령 때 부통령으로 러닝메이트로 당선이 됐는데, 미국에서는 부통령은 상원의장을 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루먼이 부통령 시절에 상원의장을 했는데 그 상원 원목이 해리스 목사예요. 그래서 해리스 목사하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있으면 딱 이렇게 협의를 하고 굉장히 그 가까운 관계였다고 그래요. 이승만 대통령이 해리스 목사하고 너무나 절친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 1942년에 이승만 박사조 그 당시에 우리 외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미협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이 한미협회에는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주류사회에 아주 쟁쟁한 멤버들이 다 참여를 하는 멤버인데, 그 해리스 목사가 한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해리스 목사에게, 해리스 목사님, 지금 이 공산군이 우리를 지금 남침을 해서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미국의 참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리스 목사가 트루먼 대통령을 그 설득을 해서 재빨리 미국이 참전하게 됐다. 이 해리스 목사의 역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나타납니다. 빌리 그레한 목사라고 잘 아시죠? 이 빌리 그레한 목사는 이 무렵에 1950년 무렵에 30대 후반에 아주 젊은 부흥 목사로서 아주 세계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었는데, 이분이 공산군이 남침하기 9주 전 4월 23일 날 보스턴에서 아주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그 집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트루먼 대통령에게 전한다. 평화 무드에서 깨어나서 군사력을 강화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그 미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재무장을 해서 침략을 당하는 어려운 이웃들을 미국이 도와야 된다. 뭐 이런 연설을 이제 계속 하고 다녔다고 그래요. 이런 내용들이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고가 돼서 나중에 6.25가 터졌을 때 트루먼 대통령이 재빨리 참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 빌리 그레한 목사가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그 부인이 원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을 부인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알고 있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70몇 년이죠. 그 여의도가 한참 막 개발될 무렵에 빌리 그레한 목사가 여의도에 와가지고 한국의 기독교인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 대집회를 한 사진을 제가 봤는데, 이런 분들이 한국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주류사회, 미국의 정책을 움직일 수 있는 인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머리에 넣고 있어야 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덜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1953년에 또 등장을 해요. 미 국무장관으로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어준 사람입니다. 이분이 1950년, 그러니까 6.25가 터지기 약 일주일 전에 미 국무부 고문 자격으로 이 전운이 감돌고 있는 6.25를 그 38선 현장을 시찰을 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하고 덜레스하고 아주 막 고함을 치면서 싸움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하도 이상해서 야 어떻게 정말 약소국의 대통령이 미국 국무부의 고문 특사하면은 거의 뭐 미국 대통령이 보낸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고함을 치면서 싸웠을까 하도 궁금해가지고 보니까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하고 조지 워싱턴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같이 하신 분이에요. 말하자면 친구 관계. 이승만이라는 분이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책상을 치면서 이 덜레스에게, 아니, 미국이, 한국이 그렇게 무기 좀 달라고 그랬더니 무기도 안 주고 말이야. 그리고 중국이 저렇게 밀리는데 중국 도와주지도 않고, 그리고 애치슨 선언을 가가지고 한국을 방위선에서 제외하고 이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가지고 막 서로 뭐 싸우고 막 난리가 났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6월 19일 날 38선을 시찰하고 와서 한국 국회로 가서 덜레스가 아주 유명한 연설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의 자유라는 위대한 설계 속에서 그 역할을 가치 있게 수행하고 있는 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이승만한테 혼나고 이제 여차 한번 도와줄게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뭐 친구 관계니까 그렇게. 그래서 이제 한국 방문을 마치고 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동경에서 대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국무부에다가 지금 상황이 내가 가서 보니까 이렇고 이렇고 이래서 미국은 빨리 한국을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이것이 미국이 이렇게 빠른 참전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따지고 보면 이거 결국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들이 다 도와줘서 이렇게 참전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망하게 그냥 놔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6.25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국군들이 초반에 말이야 지리멸렬해가지고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도망이나 되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국군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정말 영웅적으로 싸웠습니다. 이거를 누가 증명을 해냈느냐? 미안하지만 미국 사람이 증명을 했습니다. 이승만 박사와 미국 대사관이라는 이 책이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28일까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리고 한국군이 어떻게 영웅적으로 싸웠는지를 기록을 한 해럴드 노블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주한미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으로 있었고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한국 책임자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누구냐 이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 배재학장 다닐 때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었던 그 윌리엄 노블이라는 선교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도 되게 잘해요. 이승만 대통령 아주 깍듯이 모시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이승만 대통령을 모시고 이렇게 그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이때 무슨 일을 했고 하는 걸 다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때 보면 그 당시에 우리 국군들이 얼마나 열심히 싸웠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표를 해놨습니다. 한국의 보병과 포병들은 서울 북방에서 영웅적으로 싸웠으며 적의 지연을 공격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쳤다. 북한 전차지휘관들은 보병부대 지원을 앞질러 휩쓸고 나갈 용기가 없었으며 그들의 진격을 보병의 이동과 보조를 맞추어 나갔다. 우리 국군들이 그냥 막 뭐 휘발유 이런 걸 들고 가서 막 공격을 하니까 인민군 전차들이 감히 진격을 못한 거예요. 비좁은 의정부 회랑 전투는 근대 전쟁에서 가장 치열한 것 중에 하나였다. 어떻게 유재영 장군, 이분이 유재영 장군인데 이분은 6.25 때 정말 우리 대한민국 살림불입니다. 그 부하들이 보다 우수한 대포와 비행기와 탱크를 가진 인민군을 저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용기와 헌신적인 애국심으로 가득 찬 하나의 드라마였다. 우리는 그냥 우리 국군들이 막 도망이 나가고 패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미국 대사관에 있었던 이 사람이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 한국군은 정말 영웅적으로 싸웠다. 제3자가 이렇게 영웅적으로 싸웠다 그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국군을 이렇게 욕하고 모욕하고 비난하는 걸까요? 이게 다 이 좌익들의 선전선동에 다 넘어간 거예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북괴군을 능가하는 대포와 제공권을 장악한 미군마저 오산 중미령에서 북괴군에게 밀리고 나서야 비로소 의정부 근처와 춘천 임진강 안에서 싸운 한국군의 영웅적인 행동이 분명해졌다. 미군도 그냥 뭐 일거에 박살이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군들은 미군 같은 이런 무기도 없고 그런데 소총만 가지고 어떻게 사흘간이나 이걸 막아냈느냐. 이게 정말 대단한 거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때까지도 한국군을 염두에 둔 외부 사람들은 별로 없었으며 오늘날까지도 한국군의 명예는 초기 며칠간의 그릇된 관념들로 먹칠당해 있다. 이게 바로 헤럴드 노블의 우리 국군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요. 그 당시에 그 한강다리가 지금 노량진에 놓여 있는 한강 인도교, 그리고 천호동에 있는 광진교, 그리고 한강 철교, 상행선, 하행선, 이렇게 요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한강 인도교는 잘 끊어졌고요. 광진교도 잘 끊어졌고, 한강에 있는 상행선도 잘 끊어졌어요. 그런데 하행선이 폭약이 불발이 돼가지고 그냥 기둥만 조금 무너지고 이 철교가 끊어지질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철교에다가 전부 나무를 깔아가지고 인민군 전차가 그 철교를 타고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 요 장면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요 유재용 장군이 의정부하고 창동 미아리에서 얼마나 영웅적으로 열심히 싸웠는지 6월 26일 오후 7시부터 6월 27일 하루 종일 거기를 못 뚫은 거예요. 이 인민군들이 이 우리 7사단하고 이 유재용 장군이 아주 막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고 뭐 그 한 청년 애들이 집어던지는 이 화염병을 이게 몰로토프 칵테일이라고 합니다. 이게 원래 전차를 공격하는 무기였어요. 그 화염병 해가지고 전차 뚜껑 열고 집어넣고 자기는 죽고 하는 이런 저항을 해가면서 6월 26일 밤, 6월 27일 하루 종일, 6월 28일 새벽까지 우리 국군들이 결사적으로 저항을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인민군 전차 두 대가 홍릉으로 돌아가지고 청량리로 나타나요. 청량리로 나타나가지고 우리 미아리의 창동 방어선을 치고 있는 국군의 뒤로 와가지고 뒤통수에다 대고 갈기니까 이 미아리 창동 방어선이 무너져가지고 6월 28일 날 새벽 2시에 미아리 창동 방어선이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야 그러면 청량리에서 한강 인도교까지 전차로 달리면은 15분이 모거든요. 그래서 새벽 2시 30분에 한강에 있는 철교를 폭발합니다. 자, 그런데 무슨 한강 다리를 일찍 끊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명령에 의해서 제대로 끊은 겁니다. 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니, 인민군 전차가 이제 6월 28일 날 오전 8시에 미아리 창동 방어선이 무너져가지고 선두부대가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지고 서울시내로 들어왔어요. 전차부대가. 그러면 그 당시 새벽 2시 30분에 한강 인도교가 끊어지고 광진교가 끊어져가지고 미처 이 강을 건너지 못한 우리 국군들이 저 노량진에서부터 영등포, 뭐 한남동, 뭐 광진교 일대에 쭉 그 북쪽 강변에 늘어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배를 징발해서 건넌 사람 또 마을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수심이 낮은 곳으로 헤엄쳐서 건넌 부대 뭐 해가지고 막 아직 철수도 못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 전차부대가 들어왔으면 제일 먼저 한강으로 달려가가지고 아직까지 강 건너지 못한 우리 국군들 다 쏴 죽였으면 아주 참극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이 전차부대가 서울시청 앞에 이렇게 쫙 늘어져, 이게 서울시청입니다. 쫙 늘어서가지고 서울 점령식을 거행을 해요. 11시 30분에. 그래가지고 뭐 시민들 막 탱크에 올라오라고 해서 뭐 서로 뭐 울고 뭐 놀고 막 무슨 뭐 이게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이놈의 인민군 전차부대는 그 당시 그 소련이 북한에다가 T-34라는 전차 243대를 줬습니다. 그리고 자주포라고 해서 탱크처럼 그 굴러가는 거기에 큰 포신이 달린 자주포를 186대를 줬습니다. 근데 이 T-34 전차의 최고 속도가 시속 55km에서 60km예요. 자, 요 그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38선이고 이 서울 그 저 북부 지역까지 38선에서 서울까지 가장 가까운 지역의 거리가 48km였습니다. 그러면 시속 50km, 55km의 전차라면 이 전차가 자 침략 그래가지고 부르릉 하고 내려와서 그냥 밀고 내려왔으면 불과 한 시간도 안 걸려가지고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6월 28일 오전 8시에 이 서울에 들어오냐 이거죠. 아니 걸어와도 그 정도면 다 왔겠네. 이게 왜 이랬을까? 왜? 그 당시에 무기는 소련군이 졌습니다만은 이 38선 일대에서 인민군을 지휘해가지고 남침을 해온 이 그 인민군 지휘관들은 전부 중국 인민해방군에 소속돼 있었던 중국군들이었습니다. 중공군들이었어요. 중공군들이니까 전차가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그냥 맨날 돌격전이나 하고 뭐 방망이 수류탄이나 던지고 뭐 이랬지 전차가 뭔지를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전차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이런 그 지휘관이 이 부대를 지휘를 했다면 아마 6월 25일 날 오전 10시쯤이면 서울이 다 점령돼가지고 끝났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하필이면 이 중공군들이 인민군을 지휘하는 바람에 이 전차의 특성을 모른 거예요. 전차는 뭡니까? 기동력인데 이 기동력을 전혀 못 살리고 자기네 보병부대하고 같이 속력을 맞춰서 가다가 전차가 너무 앞질러 나가면 막 무전을 쳐가지고 야, 너 왜 빨리 가? 저 다시 후퇴! 그래가지고 보병부대 뒤로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을 벌인 거예요, 이게. 이거를 이제 그 측방 기동에 의한 후방 차단 작전이다. 그래서 여기 그 국군이 나타나면 여기서 막 이렇게 전투를 벌이다가 양쪽으로 이렇게 그 부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는 인민군이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국군들을 포위를 해서 이걸 이제 와해를 시키는 이런 작전을 구사하라고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서 내려온 거예요. 만약에 이 전차의 특성을 아는 사람들이 이 전차 부대를 지휘했으면요, 이승만 대통령은 강도 못 건너고, 강 건너기는커녕 그냥 우리 그 대한민국 그 수뇌부들이 통째로 다 포로가 돼가지고 그날부로 전쟁이 끝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의 6월 28일 날, 그 6월 27일 날 새벽 3시 30분에 기차를 타고 이제 그 저 대전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이거를 뭐 우리 국민들을 내버리고 저만 살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6월 26일 날 그러니까 6월 25일 날 그 남침이 벌어졌죠. 6월 26일 날 오후 1시에 인민군이 의정부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막 동두천에서 내려오는 부대, 뭐 포천에서 내려오는 부대 이런 부대들이 막 와, 몰리다 보니까 의정부 부근에서 막 일대 그냥 막 그 교통 정체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막 간신히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오후 7시부터 의정부에서 창동으로 밀고 내려오면서 창동을 점령을 했을 때 창동에서 포를 쏘면 경무대가 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정상대로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6월 27일 날 오후 7시에 피난을 떠났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그 헌법에 의하면은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입니다. 그래서 국군통수권자가 적에게 포로가 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 그래서 이 국군통수권자가 적의 포격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6월 26일 날 오후 7시에 대통령을 피난시키려고 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뭐라고 그 거절하냐면 내가 여기 그래도 남아있어야 우리 국군들이 그 영웅적으로 열심히 싸울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금 더 상황을 보자. 그래서 그날 안 간 겁니다. 그래서 6월 27일 날 자칫 잘못하면 그 당시에 이제 인민군 선두부대 중에 이 게릴라 부대들이 있어가지고 게릴라 부대들이 제일 먼저 어디를 가느냐. 여러분 이거 참고로 그냥 알아두십시오. 사상범들이 갇혀있는 감옥을 제일 먼저 부십니다. 그 안에 있는 자기네들 1급 빨갱이들을 끄집어내서 얘네들을 앞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그 당시에 서대문에 형무소가 있었는데 여기에 1급 사상범들이 다 잡혀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게릴라 부대가 와가지고 이 서대문에 있는 이 감옥을 문을 열 경우에 거기에서 무학재를 타고 넘어오면은 경무대인데 이거 지금 피난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6월 27일 날 새벽 3시 30분에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을 간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죠, 이게? 이 과정에서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러면 아, 뭐 국민들하고 같이 남아가지고 최후를 맞아야 됐을 거 아니냐? 그러면 대통령이 거기 남아가지고 그럼 포로가 됐어야 돼요?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니까 그냥 거기에 다 선전성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월호 선장처럼 뭐 이승만이가 도망갔다 그래가지고 요즘에 젊은 애들은 런승만이래요. 근데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피난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국군 최고 통수권자는 적의 포의 사정권 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서 나와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 원칙대로 한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래도 내가 좀 더 있겠다라고 해서 더 있다가 나온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좌익들의 선전선동에 우리가 뭐 모르니까 뭐 쟤네들이 맞는 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그냥 무차별로 좀 당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앞으로 이승만에 대해서 뭐 런승만이 뭐니 그러면은 야 그러면 막 네 말대로 하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인민군에게 포로가 돼서 대한민국에서 그 자리에서 끝나서 적화 통일이 됐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 박헌영이 아주 이게 흉악한 놈이에요. 근데 아무도 흉악하다고 얘기를 안 해. 전범인데. 이 친구가 김일성이한테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야, 지금 남한에 말이야, 우리 남로당 20만 명이 지금 지하에 숨어 있어가지고, 남침만 하면, 그날부로 뭐 20만이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뭐 우리 국군 안에도 다 있고, 경찰 안에도 다 있고, 이제 뭐 뻥을 친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남로당 다 투드려 잡은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뭐 내려가기만 하면 그냥 다 알아서 이제 그 접수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소련군 그 군사작전 계획도 서울을 점령하는 데까지만 군사작전을 짜줬어요. 그런데 점령을 하고 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폭동은커녕 조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박헌영이가 이제 몸이 날아가지고 6월 28일 날 방송을 합니다. 방송 연설이 남아있어요. 요거는 이제 그 미군이 노획한 문서 안에 여기 있었어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민군은 남조선 인민을 구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의 원한을 풀어주고 역도들이 일으킨 내전을 끝내기 위해서 진격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엄숙한 시기에 모든 남반부 인민들은 왜 총궐기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저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일어서서 전 인민적으로 폭동을 일으키시오. 근데 조용했어요. 뭐 있어야 말이죠. 남로당에. 폭동 한 건도 안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자료에는 그 이런 내용들이 잘 안 나옵니다만은 일본이 그 6.25 전쟁사를 쓴 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6월 28일 날 선두부대가 인민군 선두부대가 서울에 들어오니까 서울이 온통 빨간 깃발로 완전히 나부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인민군을 환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건 원래 이렇게 기회주의자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빨리 나도 가서 나도 인민군 세상에서 한자리 해야죠. 원래부터 빨갱이들도 있고요. 이런 부안해동을 하는 기회주의 세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느끼실 텐데 저는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이쪽이 강해지는 모습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순간 저쪽에 붙어있던 기회주의자들이 일제히 이쪽으로 다 넘어옵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이런 거예요. 기회주의 세력들이 많아요. 이게 다 이 기회주의자들도 많이 있겠죠.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거리 나와서 인민을 환영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25에 대해서 유엔이 이제 그 반응을 한 게 6월 25일 남침 당일날 북한의 남침을 평화의 파괴로 규정을 하고 전투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삼팔타선 북쪽으로 병력을 철수해라. 근데 철수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6월 27일 날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유엔군을 편성해서 공장군을 저지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이틀 만에 유엔도 정말 아주 정신없이 빨리 움직였습니다. 6월 30일 날 트루먼 대통령이 미 지상군 파병을 결정을 했고 7월 7일 날 유엔 안보리는 미국이 통솔하는 유엔군 사령부를 설치를 해서 이제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반도에 가서 싸우는 군인들은 전부 유엔군 사령부 산하에서 싸우도록 결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었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에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말리크라는 사람이 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 불참한 걸 가지고 그날 뭐 이빨 치료하느라고 뭐 불참했다.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천우신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다 스탈린의 지령에 의해서 참석하지 않은 겁니다. 야, 너 그날 참석하면 안 돼. 참석하지 마. 그래서 참석 안 한 거예요. 왜? 유엔군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유엔군 만들어봤자 미국이 주도하는 거니까 미국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일부러 안보리에 그 참석시키지 않았던 겁니다. 스탈린은 왜 유엔 안보리에 소련 대표를 불참시켰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일성이가 남침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남침을 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또 중공도 끌어들여서 미국하고 중공이 싸우게 하고 그동안에 자기들은 유럽에서 공산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이후에 전쟁은 정말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6.25 전사연구가들이 요 사연이 밝혀지기 전까지, 야, 도대체 이게 말이나 되느냐. 아니, 6월 28일 날 11시에 그 퍼레이드를 한 그 전차부대가 한강으로 가가지고 국군들 죽였으면 그냥 전쟁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흘간 또 진격을 멈추고 기다려요. 뭐 지금까지는 박헌영이의 뭐 남로당 봉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사흘간을 쉬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흘 동안 인민군들 뭐 했는지 아세요? 전부 무슨 뭐 덕수궁에 가서 소풍하고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세요? 거기다가 한강을 건너온 이 인민군들 부대 중에 그 인민군 6사단 부대가 제일 잘 싸우는 부대입니다. 이게 그 방어산 사단이라고 그래서 중공이 그 우리에게 넘겨준 부대예요. 조선족 부대. 이 부대가 저 김포로 해서 대전까지는 잘 왔는데 대전에서 이 부대가 실종이 돼요. 그래가지고 유엔군이 야, 이 도대체 육사단 어디로 갔느냐. 아무리 봐도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이야 인공위성으로 보니까 다 알죠. 그 당시에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부대가 나중에 보니까 저기 가서 군산도 점령하고 광주도 점령하고 목포도 점령하고 여수도 점령하고 다시 광주로 나왔다가 또 어디 뭐 어디도 갔다가 막 삥삥삥삥 돌아가지고 유엔군이 낙동강 방어선을 다 완성한 다음에 느닷없이 진주에 나타나요. 이거 왜 그러냐, 이거 왜? 소련군이 일부러 뺑뺑이를 돌린 겁니다. 왜냐하면 아니 지금 이 공산군이 너무 빨리 그 부산을 점령해 버리면 미군이 충분히 참전을 못하고 중공군이 참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일부러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일부러. 스탈린이 흉악한 놈이죠, 이게. 그다음에 낙동강 방어선이 쳐져 가지고 이제 조금만 더 밀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지면 이제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낙동강 방어선을 계속 못 뚫고 지지부진하니까 그때 모택동이가 스탈린한테 아니 지금 우리가 어차피 참전할 거라면 우리가 가서 참전을 해서 확 가지고 밀어붙이면 낙동강 방어선 금방 무너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빨리 그 남조선 해방을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야 지금 가면은 막 큰일 나 세계 대전 일어나 좀 기다려 못 가게 또 말려요. 이런 사료들이 다 공개가 된 거예요. 왜 그랬느냐? 왜? 미국도 끌어들이고 소련도 끌어들 아니 중공도 끌어들여서 둘이 싸우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이승만 대통령이 1950년 7월 그 14일 날 맥아더 유엔군 사령관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하겠다 이렇게 그 서한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맥아더 그 장군이 아, 그 훌륭하신 결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을 유엔 총회에다가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유엔이 아 그러면 그거 허가해. 그래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걸 놓고 또 좌익들이 막 입에 거품을 무는 거예요. 야, 이게 주권을 팔아먹은 이 나쁜 놈, 막 이승만은 쓸개도 없는 놈, 이게 무슨 대통령이야, 이게 뭐야, 막. 노무현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이승만이 누굽니까? 세계에서도 최고봉가는 국제법 전문가잖아요. 이 어른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전제가 보니까 유엔이 지금 유엔군 사령부를 만들어서 모든 파병 부대에는 유엔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럼 우리도 이제 유엔군의 일원이 돼서 싸우려고 보니까 우리는 지금 유엔에 가입을 못한 유엔 가입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유엔 가입 신청을 할 때마다 소련이 계속 거부권 행사해서 대한민국은 유엔의 회원국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유엔군의 일원이 돼야지만 우리가 유엔군으로부터 무기도 받고 탄약도 받고 모두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유엔 회원국이 아니야. 그럴 때 국제법적으로 우리 한국군이 유엔군의 일원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를 보니까 우리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긴 거예요. 이승만이 국군 작전지휘권을 이양을 한 원래 참뜻은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유엔 회원국이 아닌 한국에게 유엔 회원국 자격을 주고 유엔군이 아닌 국군에게 유엔군의 일부로 싸울 수 있는 국제법적인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가 잘못이에요, 이게? 차익들은 이걸 가지고 뭐 작전권을 우리에게 주느니 마느니 지금 이걸 가지고 지금 이 난리를 지금 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유엔 회원국이잖아요. 그때는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지휘체계 통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그 육군대학의 전략문제 교과서에 그 월남전의 비판적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월남전은 어떻게 싸웠느냐. 미군은 미군이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월남군은 월남 대통령, 월남군이 작전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도 가만히 보니까 야, 그럼 우리도 우리가 지휘할래. 그래가지고 한국군도 작전지휘권을 우리 파월 한국군 사령부가 지휘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쟁은 하나인데 작전지휘를 세 나라가 제각기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전쟁이 되냐 말이죠. 그래서 베트남전이 패배한 것은 한국전처럼 이 지휘체계 통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다. 이렇게 이 미 육군대학 전략문제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의 이 그 국군의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긴 것은 그야말로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 강의는 여기서 끝나기로 하고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